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직 왕이 자기와 함께 할 신하들의 조직도체 갖추기 전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각을 구성하기도 전이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산적한 일이 초기였으니까 많았을 터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를 선악간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제게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렇게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크게 응답해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부귀나 영광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누구나 다 이기심이 근본에 깔려 있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은데, 이 솔로몬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 통치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퍽 흡족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에 자기 이익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되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무척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이고 올바른 기도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자기 사명 수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셔서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혜를 구했던 그에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시면서 앞에도 뒤에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재판하는 내용인데, 이 재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초기부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시건하신 말씀이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실제로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재판에 관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하는데, 하나는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재판의 과정 속에 솔로몬이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통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어 그 내용을 함께 보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재판의 내용이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창기가 같이 사흘 사이를 두고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어머니가 잘못 자는 바람에 눌려 질식해 죽게 되었는데 그러자 자기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놓고 남의 아기를 자기 품에 안으면서 이 아이가 내 것이다고 고집하게 되면서 이 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이랬을 경우에는 이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일에 선악간에 분별해서 판결하게 되어 있죠. 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임이라고 하는 판결기구를 그들에게 주셔서 이런 일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허락해 주셔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논란하다가 안 되니까 제사장 찾아가서 판결을 구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들어보니 도무지 그것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왕 앞에까지 문제를 두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왔는데 그 왕 앞에 나온 두 사람이 다 창기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이 창기가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기들이 집단으로 한 집에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 일종의 공창과 같은 제도가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 시내에 그런 시설이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루살렘을 어렵게 점령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소를 만들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룩한 도시로 출발했던 예루살렘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설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이 도덕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사회상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창기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남창도 하나님께 엄격히 금지하셨지 남창은 남성 동성애 자들을 의미했죠. 그런 것들을 신명기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역으로 말해보면 이 사회 가난 지역에 또는 그 인근 지역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것이겠죠. 흔히 그런 일들이 그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이 두 가지를 지적해서 금지시켜 주셨습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성경에 뿌리 깊게 나와 있죠. 창세기 19장 말씀 보시면 롯이 살던 소돔성에 롯이 살던 소돔성에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지키면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용어이지요. 아마 창세기 그 시절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보면 세월이 창세기에서부터 이까지는 많이 지나온 다음이니까 더욱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 속에 있었으리라 봅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가 요즘 더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동성애를 용인하는 법이라고 해서 교계가 많이 반대해 왔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것을 악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성 정체성으로 봐주고 나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차별금지법의 근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끼리 맺어진 것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해서 국가가 혼인신고도 받아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런 세 번째 문제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제가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계하면 그게 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많이 반대했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고 아마 법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을지 있겠지만 만약 강행한다고 하면 교회는 더 많이 여기에 더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문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평등에 관한 문제 양성평등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된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제는 그냥 양성에서 양자를 빼고 성평등이라고 그럽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종류를 다 평등하게 인정해달라는 게 남성끼리의 문제든지 여성끼리 레즈비언이든지 또 무슨 성전환 수술을 했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당한 성 정체성으로 다 인정해달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평등에 대한 문제이죠.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런 악한 풍습이 우리 사회 속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분들을 바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도록 전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창기가 존재하는 것, 남창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창기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이런 일들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버젓이 존재했었고 그가 거기에서 이런 사고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 거론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헤쳐나가야 될 국가적인 과제가 또 갱신과 변화를 위한 솔로몬 시대의 숙제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런 문제가 예루살렘 시내에 존재했다는 것은 이런 차원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든지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산재해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제를 떠안게 되었던 솔로몬의 앞으로의 국정과제가 결코 간단하고 낭만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람 사는 곳에 이 부정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싹틀 수 있죠. 우리의 자아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삶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계도하고 가르친 일들을 결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을 진행하는 솔로몬의 재판은 간단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명령에 칼 가져오느라 해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절반씩 나누어 줘라. 그게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렇게 판결나자 진짜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절반씩 나누어 달라고 말하죠. 그때 솔로몬의 친어머니가 누구이다는 것을 판결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에서 솔로몬은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는 숙제가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악한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새 통치자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전후 18살에서 20살까지였다고 보면 이때가 즉위하고 초기였을 때였으니까 이 어린 왕이 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는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이 과연 굉장한 지도자였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백성들이 눈뜨고 지켜보면서 마치 새 왕을 테스트하듯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모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찾아내는 일에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솔로몬의 관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솔로몬에게서는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 아이는 이미 어이없게 죽었고 한 아이가 불행하게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이 아이를 살릴 길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런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친모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에 27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제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발언 가운데 핵심은 결코 죽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결코 죽이지 말라.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현실 자체는 하나이는 이미 죽었고 하나이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어린 생명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신앙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극심한 양극화를 앓으면서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식량이나 물이나 의약품이나 교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아이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고 말씀했던 솔로몬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세상 풍조들이 난무하면서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모습을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 가운데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키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건강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이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영성이죠. 영적인 문제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또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도덕과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모습이고 그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키우는 다음 세대들이 다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잘 돌보고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한쪽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자라가야 하는지, 또는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과 도덕성을 지닌 아이들로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저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결국은 아이들에게 불행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맡겨졌을 때 그 새로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의 결핍이 나타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 보여준 몇 가지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기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판에 의해서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생명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인류의 미래가 정말 암담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후 환경의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3세기 이상의 광풍으로 변해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후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 가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들의 한 40년, 5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매우 걱정스럽죠. 이런 기후 환경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하다, 두렵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생명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아이를 살려라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진실이라는 문제, 진실. 무엇이 진실이냐?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가운데 진실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한 사회가 건강하게 기초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와 같습니다. 이 진실이 무너지는 곳에서 상호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적대감이 생겨나게 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진실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안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질서의 기초는, 질서의 기초가 정의이면 정의로운 질서의 결과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터전이 있어야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질서가 발전해 나가야 평화가 만들어지겠는데, 우리는 자꾸 정의를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미봉책의 평화만 자꾸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춰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사건 속에서 솔로몬이 판결하면서 정의로운 게 뭐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솔로몬 왕국에서의 건강한 질서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정신이 이 재판 속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 솔로몬이 재판하면서 암시해 주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진실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의의 기초에서 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시대에 통치해 나가야 될 중요한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이 재판 사건의 기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았던 백성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평가가 28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했습니다. 이 어린 왕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마 국가의 원로 대신들이나 이 정치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이렇게 과보호를 받았던 그런 소년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고 투쟁하고 그런 과정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머니가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입니다. 이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과보호 속에서 성장했던 철 모르는 젊은이처럼 생겼을 수도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공포심에 잠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재발견했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모든 솔로몬의 의식 속에 솔로몬의 능력의 그 출처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을 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인지 존경해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백성들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거 아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와 다르게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으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저절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이 이 일인데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훗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재판부터 기가 막힌 재판을 하게 하셔서 나라 안에 질서도 세우고 평화도 만들어지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게 하고 일의 진실도 규명해내고 생명도 지키고 한 번의 재판을 이룬 결과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지혜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모든 백성들이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로서의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라는 그 매우 걸출한 지도자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앞에 지도자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칭찬을 받을 터인데 앞에 지도자가 너무나 출중했어요. 다윗은 정말 비교 불가능의 지도력을 가지고 그 혼란했던 나라를 통합시키고 모든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주변 모든 나라들도 조공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난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과연 아버지 솔로몬처럼 탁월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 걱정스러운 마음의 시금석이 이 첫 번째 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 모든 나라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통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던 거기에서부터 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기심에 사로잡힌 욕심에 따른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한 번의 일들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한 번의 은혜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